평소 때라면 한 번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을 그런 사소한 것이 새삼 눈에 들어올 때, 아니면 불현듯 기억을 비집고 들어올 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달을 때가 있죠. 지금의 나는, 나의 삶은 그때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걸까? 우주전쟁의 주인공은 지금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로 정신없는 곳에서 그의 시선을 끄는 건 엉뚱하게도 길가에 놓인 자전거입니다. 피난길의 마차에 깔려 부서져 버린 자전거입니다. 네, 익숙한 상징이죠. 그러나 그 익숙한 것이 우리의 의식을 아프게 찌릅니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여유로웠던 일상, 내일도 어김없이 이어지리라 믿었던 약속이 처참하게 깨져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라는 꺼림칙한 가정은 하지 않았던 아니한 과거에 대한 처벌이니까요.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화요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는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은 자신의 물건들 앞에서 상념에 잠기신 적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죠. 그때 스쳤던 생각, 기억, 추억 혹은 상처도요.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죠.
다시
갖고 들어오죠.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고, 네. 또 들여오고.
저는 이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썼던 뭐 롤링페이퍼라든지 같이 나눴던 일기장들이 아직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 참 유치했지만.
뭐 한 20년 이상 묵은 그런.
20년이라니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이 좀 안 되네요. 네.
예.
그 아까 그 자전거를 상징으로 들었는데 저는 그 전쟁 영화 하면 또 홀로코스트 영화, 네. 많잖아요. 그 쉰들러 리스트에서 흑백으로 보여지는 화면에서 그 핑크색 코트를 입은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한 10초, 20초 정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장면도 살짝 떠오릅니다. 여하튼.
네.
H.G. Wells의 우주전쟁에서 이런 상념은 휙 스치듯 지나가죠. 하지만 여운은 의외로 깁니다. 그것을 용케 포착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저도 그렇지만 지금 세대에게도 이 전쟁은 잊혀진 전쟁, 아니면 역사책에만 존재하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쉽게 잊은 우리에게 새삼 기억을 혹은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G. Wells의 우주전쟁과 함께하는 이번 주에도 책 선물 계속 드리고 있죠. 도서출판 책세상에서 웰즈의 우주전쟁 완역서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럼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뒤뜰의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들을 보며 좋았던 혹은 아팠던 옛날을 회고하는 노래랍니다. 폴 매카트니의 Junk. 이 곡을요, 존 덴버가 다시 불렀습니다. 존 덴버의 노래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지구를 새로운 서식지로 정한 화성인들이 초록별 같은 로켓을 쏘기 시작한 그날 이후 영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서리주에 사는 나와 런던에 사는 동생은 서로 만날 길은 없었지만 같은 참상을 목격했고 같은 위험을 겪었고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동생이 런던 항구에서 화성인과 영국 전함의 결투를 보는 동안 나는 목사와 함께 달아나 할리포드의 빈 집에 숨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꼼짝없이 숨어 있었다. 아내가 걱정돼서 애처럼 울기도 했지만 나는 버텼다. 그러나 끝도 없이 절규하는 목사에겐 진력이 나버렸다. 그러나 이런 지긋지긋한 감정도 목숨이 오가는 상황보다는 나았다. 정오 무렵 화성인 하나가 들판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온 것이다.
Martian came across the fields about midday, laying the stuff with a jet of superheated steam that hissed against the walls, smashed all the windows it touched, and scalded the curate's hand as he fled out of the front room. When at last we crept across the sodden rooms and looked out again, the country northward was as though a black snowstorm had passed over it. Looking towards the river, we were astonished to see an unaccountable redness mingling with the black of the scorched meadows. For a time, we did not see how this change affected our position, save that we were relieved of our fear of the black smoke. But later, I perceived that we were no longer hemmed in, that now, we might get away. So soon as I realized that the way of escape was open, my dream of action returned. But the curate was lethargic, unreasonable.
"We are safe here," he repeated. "Safe here."
I resolved to leave him. With that I had, wiser now for the artilleryman's teaching, I sought out food and drink. I had found oil and rags for my burns, and I also took a hat and a flannel shirt that I found in one of the bedrooms. When it was clear to him that I meant to go alone, had reconciled myself to going alone, he suddenly roused himself to come. And all being quiet throughout the afternoon, we started about 5 o'clock, as I should judge, along the blackened road to Sunbury.
"화성이는 우리가 숨어 있는 집까지 와서는 벽에 강한 열을 품은 스팀을 내뿜었다. 스팀 때문에 유리창이 모두 부서져 버렸다. 목사는 놀라서 거실로 나갔다가 스팀에 손등을 대어서 살까지 벗겨졌다. 우리는 축축한 방을 기어서 다시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북쪽 일대가 마치 암흑의 눈보라가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강쪽을 본 우리는 시커멓게 불탄 초원에 알 수 없는 시뻘건 빛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단 검은 연기의 공포에서 해방된 건 분명했다. 그러나 밖으로 더는 나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잠시 후 살 길이 열렸을 때 나는 지체 없이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목사는 여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해요. 여기가 안전해.
나는 그와 헤어지기로 했다. 그래서 집안을 뒤져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했다. 화상 치료에 쓸 연고와 헝겊도 찾아냈다. 침실에서 와이셔츠와 모자도 찾아냈다. 그러자 목사가 다가왔다.
나도 같이 갈게요.
결국 함께 하게 된 우리는 선베리를 향해 길을 떠났다. 선베리도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 불에 그은 말들과 사람들의 시체, 뒤집힌 마차, 짐짝 모두 검은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햄턴을 넘어서 트웨켄햄으로 갔다. 이곳은 아직 화성인의 습격을 받지 않아서인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급하게 피난 간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세 대의 자전거가 뒤따라온 마차에 받쳐 온통 찌그러진 채 도로에 처박혀 있던 것이 나의 기억에 남는다.
We crossed Richmond Bridge about 8:30. We hurried across the exposed bridge, of course, but I noticed floating down the stream a number of red masses, some many feet across. I did not know what these were. There was no time for scrutiny, and I put a more horrible interpretation on them than they deserved. Here again, on the Surrey side, were black dust that had once been smoke, and dead bodies, a heap near the approach to the station. But we caught not a sight of the Martians until we were some way towards Barnes. We saw in the blackened distance a group of three people running down a side street towards the river, but otherwise it seemed deserted. Up the hill, Richmond Town was burning briskly. Outside the town of Richmond, there was no trace of the black smoke. Then suddenly, as we approached Kew, came a number of people running, and the upper works of a Martian fighting machine loomed in sight over the housetops, not 100 yards away from us. We stood aghast at our danger, and had he looked down, we must immediately have perished. We were so terrified that we dared not go on, but turned aside and hid in a shed in a garden. There, the curate crouched, weeping silently and refusing to stir again.
리치먼드 다리를 건너면서 우리는 강물을 따라 붉은 색깔의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무섭게 느껴졌다. 리치먼드 마을 언덕엔 불길이 맹렬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외곽 지역엔 검은 연기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큐에 도착했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붕 너머로 화성인 전투병기의 윗부분이 보였다. 만약 화성인이 우리를 내려다보았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해당했을 것이다. 너무나 무서워서 발걸음을 뗄 수도 없었다. 몸을 돌려 어느 정원의 헛간으로 숨어 들어갔다. 목사는 주저앉자마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일어나요. 난 레더헤드로 가야 돼요.
내 말 안 들려요. 못 가. 못 간다고.
나는 목사를 버려두고 헛간을 나와서 도로로 나섰다. 잠시 후 목사가 재빨리 나를 쫓아왔다. 길을 나선 우리는 또 다른 화성인을 보았고 그대로 내빼서 또 다른 빈집을 찾아 들어가 숨었다. 운 좋게도 그 집엔 먹을 것이 많았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It can't be midnight yet,'
I said. And then came a blinding glare of vivid green light. Everything in the kitchen leaped out, clearly visible in green and black, and vanished again. And then followed such a concussion as I have never heard before or since. So close on the heels of this as to seem instantaneous came a thud behind me, a clash of glass, a crash and rattle of falling masonry all about us, and incontinently the plaster of the ceiling came down upon us, smashing into a multitude of fragments upon our heads. I was knocked headlong across the floor, against the oven handle, and stunned. I was insensible for a long time, the curate told me. And when I came to where we were in darkness again, and he, with a face wet, as I found afterwards, with blood from a cut forehead, was dabbing water over me. For some time, I could not recollect what had happened. Then things came to me slowly. A bruise on my temple asserted itself. "Are you better?" asked the curate in a whisper. At last I answered him. I sat up. "Don't move," he said. "The floor is covered with smashed crockery from the dresser. You can't possibly move without making a noise, and I fancy they are outside." We both sat quite silent, so that we could scarcely hear each other breathing. Everything seemed deadly still, but once something near us, some plaster or broken brickwork, slid down with a rumbling sound. Outside and very near was an intermittent, metallic rattle. "That," said the curate, when presently it happened again.
"Yes,"
I said.
"What? What is it?"
"A Martian," said the curate. I listened again.
"It was not like the heat ray."
"아직 자정은 안 된 것 같군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부신 갈색 빛이 들어왔다. 부엌 안에 모든 것이 갈색과 검은색으로 보이더니 사라졌다. 그 순간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낄 정도로 거대한 진동과 함께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무너졌다. 무너진 천장의 파편이 내 머리를 덮쳤다. 나는 오븐 손잡이에 부딪히면서 마룻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어둠 속이었다. 눈물에 젖은 목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을 잃은 거죠?
아주 오래.
그의 찢겨진 이마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움직이지 말아요. 옷장이 부서지면서 도자기들이 다 깨졌어요. 바닥에 천지예요.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예요. 놈들이 밖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둘은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죽음처럼 정박한 가운데 석회와 시멘트 부스러기 같은 것이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리고 집 밖에 가까운 곳에서 간간이 금속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바로 저 소리예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화성인.
레이저 광선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숨어있던 집은 무참히 부서져버렸다. 지진이었을까? 폭격이었을까? 둘 다 아니었다.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나는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무너진 벽들에 갇혀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벽에 난 틈새로
화성인의 몸체를 본 순간 나는 그만 고함을 치고 말았다. 다섯 번째 로켓. 화성에서 다섯 번째 로켓이 이 집을 덮친 거야. 이게 다가 아니야. 봐요. 화성인이 우리 여기에 생매장해버렸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갇힌 벽 너머로 이상한 소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공포와 허기에 녹초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더듬거리며 돌아다니던 나는 마침내 무너진 들보 위에 틈새를 찾아서 보았다. 로켓은 우리 집 한복판에 떨어졌고 우리는 이제 착륙한 화성인이 일하고 있는 거대한 원형 구덩이 가장자리에 올려져 있었다.
The cylinder was already opened in the center of the pit, and on the farther edge of the pit, amid the smashed and gravel-heaped shrubbery, one of the great fighting machines, deserted by its occupant, stood stiff and tall against the evening sky. At first, I scarcely noticed the pit and the cylinder, although it has been convenient to describe them first, on account of the extraordinary glittering mechanism I saw busy in the excavation, and on account of the strange creatures that were crawling slowly and painfully across the heaped mold near it. The mechanism, it certainly was, that held my attention first. It was one of those complicated fabrics that have since been called handling machines, and the study of which has already given such an enormous impetus to terrestrial invention. As it dawned upon me first, it presented a sort of metallic spider with five jointed, agile legs, and with an extraordinary number of jointed levers, bars, and reaching and clutching tentacles about its body. Most of its arms were retracted, but with three long tentacles, it was fishing out a number of rods, plates, and bars which lined the covering and apparently strengthened the walls of the cylinder. These, as it extracted them, were lifted out and deposited upon a level surface of earth behind it. Its motion was so swift, complex, and perfect that at first I did not see it as a machine, in spite of its metallic glitter. The fighting machines were coordinated and animated to an extraordinary pitch, but nothing to compare with this.
구덩이 한가운데 있는 로켓 입구는 이미 열려 있었다. 구덩이 저편에는 전투기계 한 대가 우뚝 서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종사가 없어서 자세히 쳐다보았다. 구덩이 속에서 이상한 기계장치가 번쩍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생물이 흙더미를 가로지르며 천천히 분주하게 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 기계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것은 조종기계라고 말하는 정교한 구조물이었다. 지구상의 발명에 공을 세운 연구물과 비슷한 모양새였다. 그것은 다섯 개의 관절이 달린 민첩한 다리, 셀 수 없이 많은 연결 레버, 가로막대, 세 개의 촉수가 달린 금속성 거미처럼 보였다. 눈부시게 빛난 외관, 한눈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복잡하고 완벽한 모습. 화성인의 전투병기는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다. 촉수는 지금 막대와 금속판, 가로막대들을 끄집어내서 로켓 뒤에 지면에 세워놓고 있었다. 아무래도 파손된 로켓 외벽을 보강하는 것 같았다. 섬세한 움직임이었다. 번쩍거리는 외피를 가진 개처럼 생긴 화성인이 개의 뇌신경에 상응하듯 기계의 촉수를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나의 관심은 생물처럼 느껴지는 기계를 떠나서 그것을 조종하는
화성이 내게로 향했다.
Already, I had had a transient impression of these, and the first nausea no longer obscured my observation. Moreover, I was concealed and motionless, and under no urgency of action. They were, I now saw, the most unearthly creatures it is possible to conceive. They were huge round bodies, or rather heads, about 4 feet in diameter, each body having in front of it a face. This face had no nostrils indeed. The Martians do not seem to have had any sense of smell, but it had a pair of very large, dark-colored eyes, and just beneath this, a kind of fleshy beak. In the back of his head, or body, I scarcely know how to speak of it, was a single tight tympanic surface, since known to be anatomically an ear, though it must have been almost useless in our dense air. In a group round the mouth were 16 slender, almost whip-like tentacles, arranged in 2 bunches of 8 each. These bunches have since been named rather aptly by that distinguished anatomist, Professor Hose, the hands. Even as I saw these Martians for the first time, they seemed to be endeavoring to raise themselves on these hands. But of course, with the increased weight of terrestrial conditions, this was impossible. There is reason to suppose that on Mars they may have progressed upon them with some facility.
처음 화성인을 보고 구역질이 난 건 순간적이었을 뿐 더는 동요되지 않았다. 과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생명체였다. 화성인의 육체는 전면의 지름이 1미터를 넘을 정도로 거대하다. 아마도 그 육체가 얼굴인 것 같았다. 콧구멍이 없는 걸 보니 후각기관도 없는 것 같았다. 대신 암흑 같은 두 개의 검은 눈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 부리처럼 생긴 살덩어리가 붙어 있었다. 머리인지 몸통인지 분간하기 힘든 몸 뒤에는 단단한 고막처럼 생긴 부위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이후에 알려진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귀였다. 그러나 지구의 공기 밀도가 화성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청각기관으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입 둘레에는 가느다란 책찍 같은 촉수가 양쪽으로 8개씩 모두 16개가 붙어있었다. 저명한 해부학자가 그 촉수를 손이라고 불렀다. 내가 처음 봤을 때 화성인은 그 촉수로 자신의 몸을 구덩이에서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나 그건 지구의 중력 때문이지 화성에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rnal anatomy. I may remark here, as dissection has since shown, was almost equally simple. The greater part of the structure was the brain, sending enormous nerves to the eyes, ear, and tactile tentacles. Besides this were the bulky lungs, into which the mouth opened, and the heart, and its vessels. The pulmonary distress caused by the denser atmosphere and greater gravitational attraction was only too evident in the convulsive movements of the outer skin. And this was the sum of the Martian organs. Strange as it may seem to a human being, all the complex apparatus of digestion, which makes up the bulk of their bodies, did not exist in the Martians. There were heads, merely heads. Entrails, they had none. They did not eat, much less digest. Instead, they took the fresh, living blood of other creatures and injected it into their own veins. I have myself seen this being done, as I shall mention it in its place. But squeamish as I may seem,
I cannot bring myself to describe what I could not endure even to continue watching. Let it suffice to say, blood obtained from a still living animal, in most cases from a human being, was run directly by means of a little pipette into the recipient canal. The bare idea of this is no doubt horribly repulsive to us,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we should remember how repulsive our carnivorous habits would seem to an intelligent rabbit.
"이후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화성인의 내장기관은 매우 단순해 보였다. 신체 부위 중에 두뇌가 가장 컸는데 엄청난 양의 신경이 눈, 귀, 촉각기관으로 보이는 촉수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거대한 폐가 있었고 폐는 입, 심장, 혈관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폐는 공기 밀도와 중력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피부에서 발작처럼 경련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랬다. 이것이 화성인의 내장기관의 전부였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이상한 건데 인간 신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화기관이 화성인에게는 없었다. 그렇다면 화성인은 먹지 않는 것일까? 그랬다. 먹지 않기 때문에 소화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대신 그들은 다른 생물의 신선한 피를 뽑아서 자기 혈관에 주사했다. 적절한 시기에 언급하겠지만 나는 그 장면을 내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으려 한다. 너무도 끔찍해서 자세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살아있는 생물, 무엇보다 인간에게서 피를 빼앗는다는 말만 하련다.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이내 우리네 인간의 육식 습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성을 가진 토끼의 눈에 육식을 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 엄청난 비밀이 밝혀졌네요. 화성인이 흡혈귀라는 사실. 붉은색의 묘사가 유난히 많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피를 빠는데 영어로는 suck blood라 그러죠 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sucking은 아니고 인젝션으로.
그 인젝트는 이제 주사 바늘로 이렇게 넣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혈관에 바로 주입하는 소화기관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군요.
무섭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사연 중에요. 이분의 사연이 눈에 띕니다. 내일 저녁 하신다고 하네요. 군 생활 하실 때 영미문학관이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셨더라고요. 사연 일부만 소개합니다. 저는 내일이면 사회 2등병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영미문학관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밤에 영미문학관을 들으며 부대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밤 우주전쟁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 군 생활을 저와 함께 해준 영미문학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기념 선물로 우주전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가족 사진 촬영권까지.
와, 전역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세요.
축하합니다.
네, 훈훈하겠네요.
네.
유정원님께서요, 6.25가 다가오면 할머니 생각에 괜시리 찡해지고 그래요. 모든 걸 겪고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이 참 말 못하게 안타깝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네. 그 간간이 또 증언을 해주셨나 보네요.
그러게요. 사실 우리 세대는 제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잊혀졌잖아요.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오늘도 전쟁 기념관 앞을 지나갔거든요, 제가.
네.
근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견학온 아이들이 많던데 정확하게 역사를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미용님께서는 오늘이 6.25 발발 54주년이 53주년이 되었건만 요즘 학생들은 6.25가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6월이면은 반공 포스터 그리기, 반공 웅변대회, 반공 영화 관람 등등 다양한 방공 교육을 받았거든요. 하셨네요. 포스터 저도 많이 그려봤어요.
네. 사실 실제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참 이게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정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주전쟁을 읽으시면 어떨까요?
네, 우주전쟁도 읽으시고요. 역사책도 많이 읽어주세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화권 협찬 상품입니다. 책세상에서 우주전쟁을, 열림원에서 이정명의 소설 천국의 소년 1, 2권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세트를, 아로마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세트를, 청어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의 선물도 있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하우투메이크업 북 위드 슈타이드 전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음악은 순서대로 The Neighborhood의 How 그리고 Alice in Chains의 Them Bones 들으셨고요. 화요일 영미문학관 끝곡으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Shine a Little Love 골랐습니다. 내일 밤 우주전쟁 아홉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악몽 꾸지 마시고 편안한 잠 이루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